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드디어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의 꿈을 우리가 보았죠.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형들이 막 미워하고 조롱했어요. 그 다음에 꿈을 꾸고 또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합니다. 이번엔 부모님들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누가 봐도 11명의 형제들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조차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마음에 뒀어요. 그런데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주목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계시적 성격이 있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라는 사인이 그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실제로 요셉은 어때요? 현실 속에서는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잖아요. 거기다가 노예가 됐는데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도무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쉬운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해. 모든 사람이 안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도와준 것도 아닌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파사로 나라가 바뀌면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꿈 같은 현실이 있어요. 꿈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 요셉의 아버지도 이게 꿈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의 현실적 실현이 뭐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43장까지 나옵니다. 내 주여, 형들이 동생에게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에게 내 주여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주 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의심하는 척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형들은 주여, 주여,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모습. 요셉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렇게 형들에게 애걸할 때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형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요셉이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 아니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아, 나 이런 일을 꼭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꿈으로 간직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개꿈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싶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꿈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옆에서도 어떻게 해요? 꿈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꿈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해요. 그래,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내게 절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전혀 생각도 없어요. 단지 꿈을 잃진 않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현실을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꿈만 쫓느라고 현실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철학 책의 1페이지에 나오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철학자가 있습니다. 최초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보다도 먼저 있었던 탈레스. 그가 여러분 하늘의 별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 하늘만 쳐다봤지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가슴에 안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요셉이 팔려갔어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난 그 꿈 이뤄야 돼.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아,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건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주인이 너무 성실해서 요셉에게 맡긴 일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직장에서 일할 때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일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임무를 주어졌을 때, 임무가 주어졌을 때 간수장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현실을 열심히 살았어요. 거기다가 깨끗했습니다. 죄가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꿈과 삶이 어떻게 일치가 됐느냐? 꿈을 쫓느라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그냥 막 무지개를 향해서 달려간 게 아닙니다. 안 잡히잖아요, 그거는. 무지개를 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화려하게 빛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꿈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형들은 꿈 때문에 미워했어요. 꿈 때문에 조롱을 당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는 것, 그게 여러분 37장에 나오잖아요. 원래는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저 녀석 죽이면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라는 조롱하는 태도. 그러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이 형제들에게 말했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정말 형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봤을 때는 어떡해요? 기절할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길까? 하나님께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안 된다고 말할 때, 누구도 그건 불가능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뤄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요셉의 꿈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형들이 와서 납작 엎드리며 내 주여 사정하는 그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그런데 꿈꾸십시오.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꿈을 누군가가 조롱해도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기자동차들이 생산됩니다. 예. 그러나 전기자동차 그러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예요? 테슬라. 예. 우리 제가 사는 집에도 자동차가 8대 이렇게 있어요. 8세대가 사니까. 근데 그 중에 2대가 테슬라더라고요. 예. 꽤 많은 거예요. 우리 집 빌라 주차장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출신이었습니다.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는 어린 시절부터 전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한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굉장히 독창적인 학습 능력 그리고 사고를 가졌지만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 맞지 않아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천재들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수업 도중에 자기 아이디에 몰두하느라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사하고 동급생들은 왕따를 시켰어요. 외톨이처럼 그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전기와 자석에 대한 깊은 관심, 이걸 탐구하기 위한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과학적 이해, 기술적 한계, 그 시대의 과학적 이해와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생각들을 누구도 지지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회사를 독립적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887년에 테슬라 전기회사가 창립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토마스 에디슨과의 경쟁에서도 자신이 개발한 교류전류 시스템, 교류 아시죠? 직류와 교류, AC/DC,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것의 우수성을 주장했지만 에디슨에게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았고 군사적 목적의 레이더를 1차 세계대전 당시의 기본적인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전기공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고 혁신적인 발명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테슬라 모터스의 전기자동차 제조회사는 바로 테슬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꿈과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겨낸 테슬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가르침,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예수님은 이상주의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도의 간디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비전과 이상 기도하면서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내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나 싶은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비전을 선포하시고 일하시다가 죽어요.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 말씀을 들은 500명의 사람들 중에 120명이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드디어 복음이 온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들어가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 지중해 세계 거기에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사도가 선포하잖아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꿈꿀 수 없었어요. 얼마나 로마로 가는 길이 힘들었는지 로마서를 쓰면서 좌절을 많이 겪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28장은 로마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사도 이야기로 종료가 되고 있고 그 뒤에 기독교가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지중해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 의해서 서양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게 되겠어 싶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에 놀랍고 신비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보면서, 우리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가난이었어요. 공부할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던 중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1866년에 중국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두 번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의 목을 쳤던 박충건은 그냥 대동강변에서 그 상선이 불타버리고 토마스는 죽고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좌절된 것 같은데 쪽복음을 던져줬는데 그걸 읽고 예수 믿게 되는 박충건이라고 하는 토마스의 목을 친 사람의 스토리는 오늘날까지 전설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물포에 가면 동상이 서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자기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상에 보시면 아펜젤러 부부, 언더우드 그렇게 같이 서 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그들이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두 사람이 내리면서 좀 갈등했어요. 누가 먼저 배에서 내릴 것인가? 언더우드가 먼저 내리면 장로교가 먼저 들어온 게 돼요. 간발의 차이로. 그리고 아펜젤러가 먼저, 언더우드가 먼저 내리면 장로교가 먼저 들어온 게 되고, 아펜젤러가 먼저 내리면 감리교가 먼저 들어온 게 되잖아요. 예, 뭐 몇 초 사이라도. 그래서 합의를 봅니다. 우리 손잡고 같이 내리자. 손잡고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감리교와 그리고 장로교가 동시에 들어온 그런 역사를 갖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에서부터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로 한양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천 내리감리교회, 정동감리교회, 언더우드에 의한 세문안교회 등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는 깜깜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절망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모라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우리를 옮겨와서 심으셨는데 우리가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적과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고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면서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을 알지 못하겠고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도무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수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절망이에요. 그런데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해서 서양 귀신을 전하는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물로 기뻐한 날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언더우드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땅에 어떻게 복음의 빛을 갚을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꿔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꿈을 꾸십시오. 요셉에게 준 계시적 꿈, 이게 가능해? 싶은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니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드디어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합니다.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교회에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꾸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30여 년 동안 제가 꾸고 여러분들이 현실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하셨습니다. 농촌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가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펼치면서 아이디에서, IT에서, 라오스에서, 일본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학교와 진료소가 서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이슬람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실 라오스에 우물을 팔 때 세 개 파는 곳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 간 241호 홍금까지 들어왔어요. 라오스 선교사도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저도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냥 한 세 개 정도 해보자 그랬는데 이렇게 늘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꿈을 기꺼이 자기 꿈으로 만들어서 헌금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타교인들이 동참해 주시는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하고 찬송하면서 아침을 여는 제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하면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키가 크고 싶었습니다. 웃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8번이었습니다. 좀 클려나 그랬더니 안 컸어요. 군대 가서 정훈자기 훈련 받을 때 제일 뒤에 섰습니다. 키 큰 수로는 서로 쓰니까 저는 뭐 적당한 자리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제일 뒤에 가면 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키가 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내를 만나면서 제 아들과 제 딸은 저를 훨씬 능가하는 키를 키워냈습니다. 저는 못했지만 자녀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십시오.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어요. 제 동생은 피아노를 열심히 잘 쳤는데 저는 치고 싶은데 못 쳤어요. 돈도 없고.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들은 어느새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막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우리 딸은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제가 전혀 이루지 못했던 비전들이 제가 꿈꾸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녀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 건강한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러고 싶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팍팍 대줄게요. 이런 자녀도 생겨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격려를 제가 받았던 때가 있지만 전혀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세계에서 경제 순위 10위쯤 되는 나라가 젊은이들은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만 하다가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취직도 안 하고 알바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꿈을 꾸지 못할까? 우리는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밖에 안 되는 시대에도 꿈을 꾸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래왔는데 3만 불 비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꿈꿀 수 없는 사회적 상황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장학금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응원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십시오. 이들이 잘 가도록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장학금 주는 것으로 교회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다. 너희들이 나중에 장학금을 주어라. 너희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 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남에게 장학금 주려면 자기가 어느 정도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뭐예요? 대학만 졸업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취직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꿈이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장학금 주기가 없어서 내가 키워낼 우리의 후배들이 많아지기가 없어서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되어지니까 세상 사는 게 다르잖아요.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가 그저 공부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공부시키고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에게 옷을 입히고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IT에서 쫓겨나고 IT에서 다 추방된 사람들이 지금 도미니카 국경에서 겨우 집, 동굴 같은 집에서 살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자기 나라 글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글 가르치고 있고요. 진료해주고 있고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우리들의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일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배당이 예쁘게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아니 예수 믿으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주일학교가 생기고 그 30, 4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각자의 그날을 설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설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그 꿈하고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놨으면 열심히 했더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웰치 주스를 만든 분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다가 선교사로 나가서 돌아와요. 실패하고 아내 때문에. 그러나 웰치 주스를 통해서 수익금을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쓰는 것은 여러분 내 비전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세상의 모든 짐을 벗고 감격과 기쁨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안에서 찬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와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날이 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내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선 땅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라오스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IT를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함께 꿈꿉시다. 함께 도전합시다. 우리 장재우 목사님이 새롭게 도전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열심히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꿈을 격려하십시오. 한 번도 안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와 새로운 일을 하는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해요? 와 재수 좋다 행운이다. 그런데 꿈꾼 사람은요 그날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겨우 행운 재수 좋은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꿈꾸시고 그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꿈꾸지 못한 사람에게 오는 재수 좋은 날과 운이 좋은 날이 아니라 그날이 왔다 감격해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